그럴 줄 알고 한 10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고요.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할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 사이를 주님께서 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욥기를, 제 경우에 욥기를 한 오래전에 읽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상에서 보면 언제적 인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욥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의 가족들이나 또는 그가 살고 있던 땅, 우스라고 하는 곳에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욥은 대략적으로 아브라함 시기나 아니면 그 직후 정도가 될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욥은 하지만 그의 연대가 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욥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욥은 분명히 이 땅에 살다 간 그 동양에서 그 이스트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살다가 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라든가 야고보서에 봐도 이 욥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실종했던 인물이고 다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피 같이 나눈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욥 다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 우리 욥기를 이제 계신 분들 욥기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가정하에 욥이 어떠한 결말을 받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사실 그 결말만 궁금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요거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좀 쳐봤더니 욥에 대한 얘기는 다 그 욥기 1장 2절에 그 사탄이 하나님께 재갈을 얻어서 욥의 재물과 또 자녀들을 치는 그 장면하고 맨 마지막에 42장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이제 다시 모든 것에 두 배를 더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욥기도 다른 뭐 레위책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항상 앞에 보고 아 이거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뒤로 보고 앞뒤로 보고 끝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욥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하고 또 하나는 지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 사실 성경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욥의 결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 회복이란 것이 항상 우리가 욥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욥의 결말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실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에게는 욥과 같은 결말도 주시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스데반과 같은 결말도 주시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도들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같은 결말도 주십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그 사도예요. 칼에 맞아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 그 결말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믿는 이가 기다린다면 반드시 상은 받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욥과 같이 이 세상에서일지 아니면 그게 조금 더 늦춰져서 아니면 죽은 이후가 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주님의 손에만 달린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 4에서 6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읽으신 부분.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욥이 모든 자기의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사실 이때 다 지나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욥이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일단 이 말씀을 다시 좀 보기 전에 욥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욥은 정말로 완전하고 또 곧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곧바르다, upright 이 말은 의롭다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해요. 욥은 그가 엄청난 징계를 사실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사실 징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거는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는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이다 라고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그 고소를 한 거죠. 거짓말로. 하지만 우리는 욥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은 분명해요.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이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한 건 뭐냐면 이 철학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3단 논법에 의거해서 대전제는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벌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근데 이제 소전제로. 그런데 욥을 보니까 욥은 지금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내린 결론은 따라서 욥은 악인이다. 이거예요. 욥, 너 악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하나님 앞에 네 잘못 다 털어놓고 회개해.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친구는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 욥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욥의 일관된 주장은 나는 이 죄, 특히 드러난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욥이 그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씩 이야기하고 욥이 받아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받아치고 세 친구 다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또 첫 번째 친구가 하고 이렇게 몇 번 회전을 돌아요. 그럴 때마다 욥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욥은 자식들 다 죽었고 재산 다 날라갔고 아내도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몸에도 뭐 욕창?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뭐 그 아무튼 몸이 뭉게 그런 거겠죠. 문둥병이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욥도 약간은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욥은 스스로 전체적으로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서도 승인을 하셨어요. 처음에 사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이 완전히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스스로를 과신했고 자기 눈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지목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고하게 이렇게 벌을 주신다. 난 모르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고난을 당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떼쓰던 사람들이 성경에 또 몇 명이 더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들. 세 사람. 네, 엘리야가 있었고 또 요나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에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 그 요 세 사람 플러스 욥까지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니, 죽여달라고. 근데 이 세 사람하고 욥 다 포함해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참 창조성이 풍부하신 분 같아요. 시기에 아주 딱 맞게 적절하게 이 네 사람을 각각 다 다르게 다루고 계십니다. 잠깐 요거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에 백성들이 하 불만을 했어요. 이제 만나 이거 지겨웠고 아 너무 힘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느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가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이 백성들 내가 데리고 나왔나요? 내가 나왔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아, 모세가 힘든 부분은 이 백성들이 하도 불만이 많고 이들을 치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배운다시피 어떤 분이 하면 이 서울보다 더 큰 영역에 지금 사람들이 꽉 있는데 돌아다니기도 힘들 거예요.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각각의 위치에서 지파대로 치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이 만나가 너무 지겹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좀 삐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고기를 먹다 먹다 정말 지쳐서 이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먹게 해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어쨌든 콧구멍 얘기까지 하시면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재앙이 멈춘 것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났어요. 차라리 너무 화가 나서 날 죽여주세요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과 그 뭐야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이렇게 타이르셨죠. 근데 사실 요나서에는 그래서 요나가 참았나? 그 뒤에 얘기가 없어요. 예, 요나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갔는지 하나님 그래도 죽어도 저거 지켜보겠어요 해서 계속 지켜봤는지 요나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거 나중에 하늘에 가면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사벨의 협박에 도망치면서 그 전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사벨이 이제 내가 너를 오늘 안에 제거할 거야 라고 하자 너무 겁이 나고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죽여달라고 막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슬쩍 그 옆에다가 구운 빵하고 물 한 병을 놓고 가셨어요. 뭐 별다른 얘기도 안 하셨어요. 엘리야는 자기 힘들기 전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어쨌든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배는 고픈데 이게 있으니까 일단 먹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거면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시든지 굶겨 죽이시든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엘리야도 사실은 일단은 먹을 건 배는 채웠습니다. 욥은 전혀 달랐어요. 욥은 전혀 달라요.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논쟁을 하셨어요. 이거는 욥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겠죠. 엘리야나 모세나 요나는 요나와 달리 욥은 이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것 같아요. 욥이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저 하늘에 뭐죠? 오리온은 어떻고 플레이데스는 어떻고 너희들 그거 아니야? 나 안다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고 똑같은 별자리에 이름을 따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정말 알아? 이러면서 욥은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책이 있던 것도 아니고 욥이 어디 가서 우리처럼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해서 공부한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그와 논쟁을 하심으로써 욥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직접 마주쳐서 대화를 함으로써 욥은 자기의 마음을 꺾고 낮췄고 겸손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제불 맞죠? 하나님은 욥에게 어디 보자 네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처음 내가 이 땅과 이 하늘을 만들 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물어보셨어요. 욥이 대답할 수가 없겠죠. 이 우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기 돌아다니는 이 동물들 날짐승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니 이 하늘에 구름이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욥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한 게 바로 오늘 말씀 읽은 그 욥기 42장 4장 4절 6절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이제 승복하고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고난이 끝난 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목적을 갖고 계시고요. 그게 비록 처음에 발발은 사탄이 무고하게 고소를 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그런 후에 욥에게 그리하였던 것과 같이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리야와 다른 스데반과 같이 다 마찬가지로 높이셨던 것 같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죄로 말미암지 않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축복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었어요. 주님은 철저히 낮아지신 후에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고집을 부린 자녀들을 경계하시고요. 동시에 욥과 같이 죄에 빠져 있지 않는 자녀들도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판단 하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명백한 죄 가운데에서 지금 고난을 당한 게 맞다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명백한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죄 때문인지 정말 욕과 같은 케이스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누가 오늘날에 사실 우리 중에 욥과 다니엘과 또는 노아처럼 나 정말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내 고난이 죄 때문이냐 아니면 죄 때문이 아닌 죄가 죄 때문이 아니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졌느냐라는 거예요. 욥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아까 모세와 누구였죠? 요나와 엘리야와 또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지식이든 힘이든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가 친구들하고 막 이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곧바르고 나는 순전해 라고 스스로를 변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렇게 격앙되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가 뭐가 더 필요한지를 회개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매우 힘들게 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욥한테. 욥은 그를 힘들게 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욥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시고, 이 이야기는 지금 두 번째로 다른 옆에 있는 지체 고난을 함께 할 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 욥의 친구들 처음에는 그 욥기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울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 욥기가 이 논쟁이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이 욥기는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이레 동안 욥과 함께 이제 그 옷 찢고 재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괴로워하면서 같이 위로를 해줬어요. 사실 친구들은 그냥 여기서 끝냈어야 돼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됐어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욥이 조금 마음이 안정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눈물은 좀 그치고 그러면서 이제 아,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제 욥이 막 혼란스러워하자 그 얘기를 듣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대로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욥이 자기는 의롭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위로는 해줬지만 욥은 네가 잘못해서 넌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욥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위로하러 와서는 책망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친구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친구들은 욥을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읽어보면 다 권선징악인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제비가 와서 박신가요? 그거 떨어뜨려서 하면은 이렇게 금은보화가 가득 나고, 근데 제비 다리를 그냥 뚝 분들어뜨려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도깨비가 나왔나요? 그 안에서? 이걸 쓸었는데 도깨비가 나왔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나왔나? 아무튼, 그래서 혹을 하나 더 붙인. 아, 제가 이게 헛갈, 도깨비가 나서 혹을. 아. 아무튼, 아, 예, 예. 예, 지금. 뭐, 어쨌거나 권선징악이잖아요. 그, 놀부는 혹을 안 붙인 게 맞죠. 이거 다른 얘기인가? 그리고 또 뭐 콩쥐팥쥐도 그렇고, 금토끼, 은토끼, 금토, 아, 아 입이 마르니까 금토끼, 은토끼, 토끼 말고 토끼.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그것도 그렇게 착하게 살고, 뭐, 선녀나고 하는 얘기들이 다 권선징악인데, 암튼, 대부분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이 그 사실은 이게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거고,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겁니다. 이 신약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동서, 고, 금을 막론하고 이 사상은 보편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든 사상이든 다 이 권선징악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책망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이 세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42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엄청 깁니다. 1장, 2장하고 3장부터 이제 대충 이제 언쟁이 시작이 되는데, 엘리후 나오기 전까지 한 36장, 7장까지 그 뭐 한 30장 넘는 게 다 이 세 친구하고 욥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욥도 내가 의롭다라는 말만 계속하지 않아요. 막 오리온 얘기하고 플레이아데스 성단 얘기하니까 욥기 읽다 보면 이렇게 막 정신 나가,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잘 듣다 보면 친구들 말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뭐라고 특히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정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 만일 내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또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욥은 순수하고 곧바르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을 심히 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8장에서 욥에게 했어요. 이 식당에 가면 걸어져 있는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끝은 뭐 창대하리라, 그 요 말씀입니다. 라면서 이제 욥에게 너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재촉하고, 그래야면 내가 나중에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권면과 위로가 욥에게는 형편없게만 들렸어요. 16장 2절 말씀해 보면 욥이 다 듣고 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형편없는이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miserable예요. miserable. 정말 끔찍하고, 그냥 형편없는 수준이 아니라 끔찍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위로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욥은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한 지체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저한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처럼 여기에도 공대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 간의 관계나 이런 거에 조금 힘들어하는, 제가 많이 그래요. 그리고 다도 아니고 몇 가지 힌트, 제가 살펴보게 된 몇 가지 힌트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동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욥은 지금 자식들까지 다 잃고 자 건강도 잃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지도 그 의지도 잃어버렸어요. 욥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친구들은 물론 아내도 그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참 의미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참 그거는 너무 잔인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설령 옳다 할지라도 말이죠. 맨 마지막에 등장한 엘리우라는 이 젊은 친구는 참 지혜로운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어디까지나 욥에 대하여 심판관적이었고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욥의 상황은 욥은 6장 2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탄을 하는 거야. 아, 내 고통을 철저히 달아보고 내 재앙을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저울 위에 놓고 재어서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힘든 것부터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객관적인 잣대로 이렇게 딱딱 평가하는 것은 아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잘못 그들이 설령 그 힘든 부분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우리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욥을 읽을 때에는 처음부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소하는 장면을 다 이미 그것부터 읽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좀 3인칭 위치에서 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보고 있고요. 또 시작과 결말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욥의 시작, 고난의 시작과 결말을. 그 어차피 중간에 안 읽으실, 제가 안 읽어요. 저는 1장, 2장과 42장만 읽으니까 시작과 결말을 한 10분이면은 다 봐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나 또는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그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 광경에 일면만을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은 사탄이 하늘에서, 욥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우도 마찬가지고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왔다라는 것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욥의 친구들도 그러야 하였고 엘리후도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예전에는 잘못한 그 상황에만 몰두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다 보니까 아이가 무엇이 문제가 되었고 이 아이가 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뿐만이 아니라 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가 걱정이 되고 또 동시에 아이가 저지른 그 잘못이 이 녀석 탓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나는 교육을 잘 못 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아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이 사실은 그게 원래는 내 문제점이었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그걸 그대로 배워서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러한 많은 일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는 내 가족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저도 회사 동료들과 매일매일 부딪히고 매일매일 사실 속에서 그날 뒤집어지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격정이 있지만, 아, 요즘에 노력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내 아이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듯이, 아, 이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자.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주 협소한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을 하실지 내가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뜬금없이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물론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방관하다가 맞은 고난은 아니었던 건 분명해요. 욥은 그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혹시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가 아버지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까 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그걸 준비를 해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느닷없이 찾아온 자기의 고난에 직면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하나님한테 하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과 그 고난이 어쨌거나 하나님이 승낙을 하셨든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는 욥도 욥의 친구들도 동의하고 있었어요. 사탄을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욥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자가 되어서 욥을 정죄하거나 그런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면서 이제 나오게 돼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 욥을 또한 변론하셨던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저 사람이 나를 매우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비록 나를 아주 힘들게 한 과거에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어려움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그를 힘들게 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욥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욥은 고난받기 전에도 자녀들이 이제 혹시 모를 범죄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말싸움하고 이 형편없는 위로자야 라고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욥이 그냥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하여 네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고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셨어요. 보통 다른 친구가 처음에 나를 힘들게 한 친구가 있다면 저 친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저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으면 내가 묶이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정말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그 영적으로 너무나도 굳건하게 서 있어서 주변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영향받지 않아. 그 성격 테스트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아니고 아버지, 리더, 뭐 사장님 이런 성격으로 쭉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쁜 소리를 하면 그 들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묶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를 묶고 있던 그 나를 공격했던 그 친구들의 그 말들, 행동들이 이제 나를 더 이상 묶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포로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무리를 하면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참 고난을 당한 것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하라 라는 말씀과 또 고난을 위로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 친구를 위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고난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 당사자가 풀 수 있게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